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우리 일부 성가대죠. 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일부 성가대 또 은혜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이 떠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많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기도하면 담담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성령께서 내가 커버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커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부수시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지혜와 브레이크드루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순환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적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그날 밤 세 번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이 그 첫 번째 재판이 되겠습니다. 5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이 재판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불법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재판은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이 가야바라는 이 사람의 개인 집에서 했다는 것부터가 이게 이제 불법의 시작이죠. 요즘도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잡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다음에 재판 과정은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예수님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곳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입니다. 당시 정치, 종교, 입법, 행정 등 유대 그 팔레스타인들 안에서는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언도는 했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이 로마 총독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재판까지 가서 이 빌라도의 손에서 비로소 사형을 언도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재판관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다 그렇듯이 산헤드린 법정이 밤에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새벽 1시 이런 거 여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유월절 절기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할 경우에는 즉시로 그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항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특히 사형 선고의 경우는 결정적인 증인 없이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게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신 예수님을 체포해서 정말 번개불에 콩 부어 먹듯이 그냥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한밤중에 툭툭툭툭 이렇게 신문과 재판을 다 끝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둘러서 밤에 불법으로 막 일을 처리하죠. 59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온 공회가, 그러니까 유대 최고 권력 기관에 산헤드린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힘을 합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도 이렇게 무리를 이룰 때 더 용감해지죠. 더 쉽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악당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포악해지고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시험에만 들었는데 갓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들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든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면 안 돼요. 악한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안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예배의 인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거룩한 집, 사람을 살리는 그 집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의 본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형식만 갖춘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과 지위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어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의 가식적인 종교 생활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샅샅이 다 털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그러면서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들은 사실을 규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결론은 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다 이제 그림을 짜맞추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털었더니 먼지가 안 났다는 거예요. 60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지만 얻지 못했다는 말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많이 왔지만 서로 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이 탈무드의 지혜인데, 어떤 증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혀 서로 모르는 두 증인이 다른 시간에 서로 보지 않고 와가지고 증언을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작을 못하게끔. 그런데 그렇게 맞춰보니까 두 명의 서로 모르는 증인들이 와서 딱 이거다라고 동의하는 거짓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조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 걸렸어요. 6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성전 근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신성 모독이 아니냐?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그런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 증인의 말이 딱 합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돌아가시면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걸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항상 그렇듯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말만 딱 편집해가지고 저자가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곡해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좋은 것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좋은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에 맞게 왜곡하고 막 곡해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삐딱하게 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독해져요. 그건 성경 공부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아서 그냥 순종함으로 받으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덕스러워지고 영혼에 독이 빠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독한 마음으로 잘못하면은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것만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왜곡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들, 마귀의 손에 눈이 먼 사람들, 이 영적인 색안경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도 상관이 없어요.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동기를 딱 갖고 있으니까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 없이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할 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통계 보면은 세상의 25%의 사람들은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대요. 어쩔 수가 없고, 그럼 나머지 25%는 싫어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세상에 또 다른 25%의 사람은 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25%의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준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나를 싫어하는 25%의 사람을 묵상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무조건 싫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억울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빌미,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 신성 모독이다. 이 말 외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어떤 빌미도 잡지 못했어요. 그 산헤드린 권력기관이 3년의 예수님 공생애를 털털 털었는데도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거룩과 순결은 능력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마귀가 흔들지를 못해요. 경건하면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질문 공세를 핍니다. 62절 63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질문 공세에 계속 침묵하셨거든요. 억울하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변론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그냥 당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침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악한 결론이 이미 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악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는 설명하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뒤틀린 사람은 뒤틀린 거예요. 괜히 여기서 자기 변명이나 설명을 하면 그들을 나를 판단하는 권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권위 없거든요. 설명하고 변명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을 판단하게 하는 악한 권위자로 인정해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서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말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실 뿐이지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침묵으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으로 감당 못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말도 안 되는 거짓과 교활한 공격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거짓과 불효를 강요당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막 말하라고 막 압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싶지만 말 한마디 더 하면 거기서 또 꼬투리를 잡혀서 또 트집 잡혀서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며 침묵하는 것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논리로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냥 부수적인 것들은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거 돼요. 펀더멘털한 거는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을 때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자기 변명이 많아요. 자기 합리화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 침묵한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10%는 우리가 잘못한 거 있거든요. 100% 억울하신 건 예수님뿐이셨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침묵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미 은퇴하셨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목회 참 잘하고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신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충고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입을 다물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충분히 쌓이게 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신비하게 상황을 해결하신다. 그런데 그때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인간적인 언어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 하나하나를 붙잡고 마귀가 날아다닌대요.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딱 그 상황을 잡으셔서 내가 설득할 수 없는 사람도 압도하시고 그렇게 이상하게 사고 터질 수 있는 걸 성령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이렇게 압박당할 때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와 침묵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 스스로 올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침묵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으로 맹세해봐라. 이 마귀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이 사실을 아는 건 마귀뿐이거든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딱 이 대제사장을 사주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6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사주에서 이 대제사장에게 마지막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언어 앞에 당당하게 정면으로 부딪히셨어.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공포를 초월해버린 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이 시점에서 살려면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서 십자가 승리를 바라보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침묵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때 침묵해야 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과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구름을 타고 주님은 재림의 구주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은 드디어 자기가 듣고 싶던 말을 예수님 입으로 들었습니다. 65절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율법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도 마땅할 비밀을 딱 잡은 거예요. 66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모든 사람의 이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결정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67절, 68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학교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죠. 그런데 맞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학생들을 모독하는 수가 있어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데 요새는 보면 이제 학교 애들끼리 서로 왕따시키는 약한 애를 이렇게 막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막 주먹이 날라들어요.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는데 야, 네가 선지자니까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라. 이런 너무나 무식하고 수치스럽고 폭력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례한 이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5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followed him from a distance.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은 From a safe distance.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리는 뭐예요? 여차하면 도망칠 만한 거리를 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래도 다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낫지 않냐. 따라온 게 어딘지.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지금도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평소에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거의 30cm 거리에 붙어다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린다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그냥 막 빗대를 세우면서 난 죽어도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죽어도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러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떤 부부를 아는데 우리는 한낮 한시에 같이 죽는 영원한 원앙이 되자. 야, 부인 돌아가셨는데 6개월 만에 재혼하더라고. 자, 그때부터 믿지를 않습니다. 인꼬부부, 원앙부부, 나는 당신과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을 거야.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 나는 대통령직을 걸고 이것만은 절대 안 하겠다. 그거 지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특히 헌신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입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평소에는 큰 소리를 쳐요. 정작 현실이 들이닥쳤을 때 베드로는 칼 한번 휘둘러서 사람 귀베고 그 다음엔 도망간 것뿐이,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는지 주님을 따라오는데 멀찍이 따라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의 실체입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누구든지 큰 소리 치는데 닥치면 다 살기 위해서 비겁해집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주님 곁에 바짝 붙어요. 크리스천이 되는 게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는 다 고개를 드러내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핍박의 시대가 오면 다 숨어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다 모르겠어.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따르긴 따르는데 멀리서 옵니다. 제사장의 뜰까지 와서는 또 하인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 재판 받으시는 모습 멀리서 구경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배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베드로 같은 회색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소리는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 고개를 톡 돌려버려요. 성경 공부할 때는 온갖 좋은 소리는 다 하는데 정작 자기 사업할 때, 자기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현실의 문제 턱턱 부딪히면은 다 예수님 옆에서 떨어져 버려요. 교회 오긴 오는데 핍박이 시작되면, 고난이 시작되면 다치기 싫어서 꼭 거리를 두고 도망갑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 보시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우리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우리가 억울하게 욕먹고 말도 안 되는 공격당할 때 평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믿고 그래도 잘 챙겨주었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와서 방패가 되어주신커녕 멀찍이 서서 도와주고 구경만 할 때 너무나 섭섭해요. 배신감 느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옆에서 몰려드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욕먹고 핍박당하기 시작하면,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평소에 친하던 사람들, 이럴 때 와서 방패마이가 돼주고 여러분을 믿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확 저기 멀리 가 있어. 갑자기 멀찍이 떨어져 서 있어. 전화도 안 받아요. 막 화가 나죠. 그게 주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그러셨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어떻게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제자 베드로, 너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억울한 불법 재판 받고 계신데 너라도 뛰어들어와서 이거 다 거짓 증언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이런 적 없어요 라고 한마디 하다가 다 장렬히 죽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인간적인 의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의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 바닥을 드러냅니다. 인간적인 신앙, 열심 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깨어지기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인간적인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베드로는 나중에는 죽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갇히고 핍박받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게 베드로가 훈련부터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깨져서 그래요. 성령에서 깨져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깨지는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의리로 만난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 안에서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나야 돼요. 베드로는 이때 본 예수님의 모습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이 글을 썼죠.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1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랬을 때 나를 뭐 큰 목사로, 선교사로 뭐 이렇게 큰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죠. 고난받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더 깊은 주님 위한 고난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 엄청난 영적인 고난과 핍박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장로들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교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 부목사가 된다?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더 욕먹고 더 핍박당하고 더 십자가 가는 길로 우리가 부르심에 콜링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받으려 하고 더 화려하게 대접받겠다는 건 그거는 영적 지도자의 콜링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의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고난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데도 억울하게 고난당해요. 여러분이 순장하기 시작하면 안 하면 그만이었는데 하면서부터 먹는 억울한 욕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LCS 코치를 하게 되면 이거 안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먹는 욕과 핍박이 있어요. 괜히 했나 보다?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과 똑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포기해야 될 권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자기 감정이거든요. 그냥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욕하고 화내고 싶은 이것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버리고 주님처럼 침묵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말도 안 되는 욕을 먹고 무례하고 거짓된 말들을 듣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하고 인내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부르심에서 도망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억울하게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욕을 먹고 공격당해도 견디지 못하는 시퍼런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